그들은 하늘도 땅도 하얗게 얼어붙은 알래스카에 사는 개들이었습니다. 머나먼 북극이 그들의 태고적 고향이었고 그곳의 왕, 늑대가 그들의 조상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인간의 곤봉과 채찍에 복종해서 하루 종일 썰매를 끕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자연의 법칙이 늑대의 논리가 존재하고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법칙과 논리에 따라 왕을 가리는 중요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그들을 지배했던 왕이 사라지고 새로운 젊은 개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새로운 왕은 늑대의 직계 후손은 아닙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끌려와 이곳 동토의 땅에 왔지만 그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이곳의 생활 방식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경이로운 힘으로 두목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 마지막 관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를 최종적으로 지배하는 인간의 인증입니다. 젊은 지도자 늑대는 상상력과 기지와 전략을 발휘해서 인간을 설득할 작정입니다. 그들에게 복종하는 듯 조종할 작정입니다. 잭 런던의 야성의 부름과 함께하는 다섯 번째 시간, 3월 7일 금요일 밤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일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판사의 애견으로 평화롭게 살던 버그는 납치와 감금, 학대의 과정을 거쳐서 춥디 추운 이 알래스카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썰매개가 되었죠. 그리고 이 썰매견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제 감상 내용은 원래 썰매개들의 왕이었던 스피츠와 최후의 결투를 벌인 후에 그를 이기고 버기 왕이 되는 장면까지였었죠. 이제 그는 그를 제어할 능력이 있는 인간 주인들에게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야성의 부름 제4장 Who has won to mastership? 누가 대장이 되는가? 이제부터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2주 동안 감상하는 잭 런던의 야성의 부름은 도서출판 민음사의 번역서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선물도 드리고 있죠. 잭 런던의 야성의 부름 번역서를 받고 싶은 분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 공지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네, 홈페이지 주소는 home.ebs.co.kr/englit, 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서범근님의 신청곡 BJ Thomas의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듣고 감상 시작합니다. 이승열의 영민문학관 잭 런던 원작 The Call of the Wild 야성의 부름 다섯 번째 감상 시간입니다. 세인트 버나드와 스코틀랜드 셰퍼드의 혼혈견으로 올해 4살인 버그 이제 알래스카 썰매개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부유한 주인의 사랑을 받다가 납치를 당해 학대를 받고 썰매개로 팔려온 버그 놀라울 정도로 빨리 고된 노동과 야생의 삶에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무리의 왕을 제압하고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벅과 다른 개들이 끄는 썰매의 주인이며 캐나다 정부가 고용한 우편 배달부인 프랑스와와 페로는 아직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벅이 직접 그 사실을 알려줄 때입니다. 그래서 벅은 어제까지의 왕이었던 스피츠의 썰매 자리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벅 trotted up to the place Spitz would have occupied as leader. But François, not noticing him, brought Solex to the coveted position. In his judgment, Solex was the best lead dog left. Buck sprang upon Solex in a fury, driving him back and standing in his place. "Eh? Eh?" François cried, slapping his thighs gleefully. "Look at that buck. Him kill that Spitz. Him ting to take the job." "Go away, Chook," he cried, but Buck refused to budge. He took Buck by the scruff of the neck, and though the dog growled threateningly, dragged him to one side and replaced Solex. The old dog did not like it, and showed plainly that he was afraid of Buck. François was obdurate, but when he turned his back, Buck again displaced Solex, who was not at all unwilling to go. François was angry.
"Now, by God, I fix you," he cried, coming back with a heavy club in his hand.
Buck remembered the man in the red sweater and retreated slowly. Nor did he attempt to charge in when Solex was once more brought forward. But he circled just beyond the range of the club, snarling with bitterness and rage. And while he circled, he watched the club so as to dodge it if thrown by François, for he was become wise in the way of clubs.
Buck이 스피츠의 자리로 걸어갔지만 정작 프랑스와는 Buck을 주목하지 않았고 Buck이 탐내는 자리에 솔렉스를 앉혔다. 그가 판단하기에는 솔렉스가 남아있는 개들 중에서 최고였다. 화가 난 벅은 솔렉스에게 달려들어 그를 쫓아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
야, 이놈 봐라. 이놈 좀 봐. 스피츠를 죽이더니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해야겠다는 건가 봐. 네 자리로 가지 못해. 얼른!
프랑스와가 소리쳤지만 벅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프랑스와는 벅의 쇠목걸이를 잡고 위협하듯 으르렁대는 벅을 끌어낸 다음에 그 자리에 다시 솔렉스를 앉혔다. 늙은 솔렉스는 벅을 두려워했다. 그 자리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도 프랑스와는 완강했다. 하지만 그가 등을 돌리자마자 벅은 다시 솔렉스의 자리를 차지했고 솔렉스는 순순히 자리를 내줬다.
이놈이 아직도. 그래, 그럼 이제 버릇을 가르쳐주마.
화난 프랑스와는 그렇게 소리치며 무거운 곤봉을 들고 나섰다. 벅은 예전에 그에게 곤봉을 휘둘렀던 붉은 스웨터의 사내를 기억하고 슬슬 물러났다. 솔렉스가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해도 그는 대들지 않았다. 그러나 벅은 곤봉이 미치는 범위 밖에서 맴돌며 슬픔과 분노에 차서 으르렁댔다. 그러면서도 그는 곤봉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그것을 지켜보았다. 곤봉에 대해서 그는 지혜를 터득했던 것이다.
The driver went about his work, and he called to Buck when he was ready to put him in his old place in front of Dave. Buck retreated 2 or 3 steps. François followed him up, whereupon he again retreated. After some time of this, François threw down the club, thinking that Buck feared a thrashing. But Buck was in open revolt. He wanted not to escape a clubbing, but to have the leadership. It was his by right. He had earned it, and he would not be content with less. Perrault took a hand. Between them, they ran him about for the better part of an hour. They threw clubs at him. He dodged. They cursed him, and his fathers and mothers before him, and all his seed to come after him down to the remotest generation. And every hair on his body and drop of blood in his veins. And he answered curse with snarl and kept out of their reach. He did not try to run away, but retreated around and around the camp, advertising plainly that when his desire was met, he would come in and be good. François sat down and scratched his head. Perrault looked at his watch and swore. Time was flying, and they should have been on the trail an hour gone. François scratched his head again. He shook it and grinned sheepishly at the courier, who shrugged his shoulders in sign that they were beaten.
"썰 메모리꾼은 다시 일을 하면서 벽을 예전 자리인 데이브 앞에 세우려고 신호를 보냈다. 벽은 두세 걸음 뒤로 물러났다. 프랑수아가 벽을 따라가면 벽은 다시 물러났다. 저놈이 곤봉이 무서워서 이러나?" 프랑수아는 곤봉을 내던졌다. 그러나 벽은 공공연히 저항했다. 그는 곤봉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대장이 되고 싶었다. 그 자리는 마땅히 그의 것이었다. 그는 싸워서 그 자리를 얻었고 한치도 양보할 수 없었다. 페로가 끼어들었다. 그들 사이에서 벅은 좋기 한 시간가량을 도망다니며 실랑이를 벌였다. 그들은 벅에게 곤봉을 내리쳤지만 벅은 용케 피했다. 그들은 벅에게 온갖 저주를 퍼부었다. 아버지, 어머니, 조상들을 대대로 들먹였고 벅의 아득한 후손들까지 대대손손 저주했다. 그의 털 한 올, 혈관을 흐르는 피 한 방울에까지 저주를 퍼부었다. 그러나 벅은 그런 저주에 으르렁대는 것으로 대꾸할 뿐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 그는 멀리 도망가려 하지도 않았고 뒤로 물러나면서 캠프 주위를 맴돌았다. 그리고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면 기꺼이 들어가서 일을 잘 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프랑수아는 앉아서 머리를 극적였다. 페로는 시계를 들여다보더니 욕을 했다. 프랑수아는 다시 머리를 극적였다. 그러더니 고개를 저으며 페로를 보고 희죽 웃었다. 페로는 항복했다는 듯 어깨를 들썩해 보였다. 그날 벅은 썰매계의 대장 자리를 차지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잭 런던 원작, 야성의 부름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밥 딜런의 The Times They Are A-Changin'이었습니다. 설 메모리꾼들의 항복은 전화위복을 불러옵니다. 벅은 인간 주인들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을 몇 갑절 뛰어넘는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벅은 새로운 법을 만들고 동료들로 하여금 지키게 합니다. 그는 게으름을 피우거나 반항하는 개들을 단숨에 제압합니다. 팀의 전반적인 질서가 금방 잡히면서 옛날처럼 개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 마치 한 마리인 것처럼 달렸습니다. 스피트가 지도자였을 때는 기대할 수 없었던 질서입니다. 프랑스아와 페로는 벅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팀워크도 잠시 프랑스와 페로는 정부의 명을 받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벅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린 후에 벅과 나머지 팀을 새로운 인간들에게 맡깁니다. 벅팀은 다시 지루한 길을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무거운 짐을 실은 썰매를 끌고 지치도록 달립니다. 북극으로 황금을 캐러 간 인간들에게 세상 곳곳에서 보내온 소식들을 전달하기 위해 달립니다.
It was a monotonous life, operating with machine-like regularity. One day was very like another. At a certain time, each morning, the cooks turned out. Fires were built, and breakfast was eaten. Then while some broke camp, others harnessed the dogs. And they were underway an hour or so before the darkness fell, which gave warning of dawn. At night, camp was made. Some pitched the flies, others cut firewood and pine boughs for the beds, and still others carried water or ice for the cooks. Also, the dogs were fed. To them, this was the one feature of the day, though it was good to loaf around after the fish was eaten. For an hour or so with the other dogs, of which there were 50 and odd. There were fierce fighters among them, but 3 battles with the fiercest brought Buck to mastery, so that when he bristled and showed his teeth, they got out of his way. Best of all, perhaps, he loved to lie near the fire, hind legs crouched under him, 4 legs stretched out in front, head raised, and eyes blinking dreamily at the flames. Sometimes, he thought of Judge Miller's big house in the sun-kissed Santa Clara Valley, and of the cement swimming tank, and Isabel, the Mexican hairless, and Toots, the Japanese pug. But oftener, he remembered the man in the red sweater, the death of Curly, the great fight with Spitz, and the good things he had eaten or would like to eat. He was not homesick. The sunland was very dim and distant, and such memories had no power over him. Far more potent were the memories of his heredity that gave things he had never seen before a seeming familiarity. The instincts, which were but the memories of his ancestors become habits, which had lapsed in later days and still later in him, quickened and become alive again.
"기계처럼 규칙적으로 일하는 단조로운 삶이었다. 하루하루가 거의 똑같았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요리사가 나타나 불을 피우고 아침을 준다. 그러고 나서 누군가가 텐트를 걷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개들에게 벨트를 채운다. 한 시간쯤 일하다 보면 어둠이 새벽을 알리며 밝아온다. 밤이면 캠프를 세운다. 누군가는 깃발을 꽂고 누군가는 땔감으로 쓰고 잠자리를 만들 소나무 가지를 자르고 누군가는 요리사들에게 물이나 얼음을 날라다 준다. 그리고 개들도 밥을 먹는다. 물고기를 먹은 후 한두 시간 동안 다른 개들과 어울려 어슬렁거리기도 했다. 그곳엔 개들이 100여 마리가 있었다. 그 중에는 아주 사나운 개들도 있었지만 버기 그놈들과 3번 싸운 끝에 패권을 잡은 후였고 그들은 버기 털을 곤두세우거나 이빨만 드러내도 슬슬 물러났다. 가장 좋은 일은 버기 불 곁에 누울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벅은 뒷발을 밑으로 웅크리고 앞발을 앞으로 쭉 뻗고 머리를 든 채 꿈꾸듯이 불꽃을 향해 두 눈을 깜빡였다. 때로 그는 햇빛이 비치는 산타클라라 계곡에 있는 판사의 대저택을 생각했다. 시멘트 풀장, 멕시칸 헤얼리스 이사벨, 일본 발바리 투츠. 그러나 그들보다 붉은 스웨터를 입은 사내, 컬리의 죽음, 스피츠와 목숨을 걸고 싸우던 일, 그가 먹어본 맛있는 음식과 먹고 싶은 음식이 더 자주 생각났다. 그는 고향이 그립지는 않았다. 남쪽 나라는 너무 멀고 아득했다. 그런 기억은 그를 사로잡지는 않았다. 그보다 그가 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사물들을 어딘지 친숙하게 느끼게 만드는 조상의 혼에 대한 기억이 더 강력했다. 그것은 조상에 대한 기억이 습관이 되어서 훗날까지 전해지는 것, 그의 내부에서 다시 꿈틀거리며 되살아난 본능이었다. 우편물을 싣고 달리는 일은 익숙해지지 않았다. 매일 더 많은 우편물들이 생겨났기 때문이었다. 겨울이 시작된 이래 개들은 썰매를 끌고 무려 3,000km나 달려야 했다. 벅도 지치고 다른 개들은 더 지쳤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워한 건 데이브였다. 그는 썰매 개로서의 자긍심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썰매 몰이꾼들이 그의 자리에 솔렉스를 대신 앉히려 하자 그는 미친 듯 저항하며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 했다. 그러나 그런 노력도 더는 무리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는 날이 오고 말았다.
When the sled started, he floundered in the soft snow alongside the beaten trail, attacking Solex with his teeth. Rushing against him and trying to thrust him off into the soft snow on the other side, striving to leap inside his traces and get between him and the sled, and all the while whining and yelping and crying with grief and pain. The half-breed tried to drive him away with the whip, but he paid no heed to the stinging lash, and the man had not the heart to strike harder. Dave refused to run quietly on the trail behind the sled, where the going was easy, but continued to flounder alongside in the soft snow, where the going was most difficult, till exhausted. Then he fell, and lay where he fell, howling lugubriously as the long train of sleds churned by. With the last remnant of his strength, he managed to stagger along behind till the train made another stop. When he floundered past the sleds to his own, where he stood alongside Solex, his driver lingered a moment to get a light for his pipe from the man behind. Then he returned and started his dogs. They swung out on the trail with remarkable lack of exertion, turned their heads uneasily, and stopped in surprise. The driver was surprised, too. The sled had not moved. He called his comrades to witness the sight. Dave had bitten through both of Solex's traces and was standing directly in front of the sled in his proper place.
썰매가 출발했고 정든 썰매 길을 따라오던 데이브가 부드러운 눈 속에 빠져 넘어졌다. 그럼에도 데이브는 연신 이빨로 솔렉스를 공격했고 그를 반대편 눈 속으로 밀어내려고 했다. 슬픔과 고통으로 낑낑대고 훌쩍이고 소리치면서 데이브는 썰매에 자기 몸을 연결하려고 끈 사이로 뛰어들려고 애썼다. 혼혈 몰입꾼은 채찍으로 그를 몰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는 매질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사내 또한 더 심하게 매질할 정도로 잔인하지 못했다. 썰매 뒤에서 조용히 따라오는 것이 더 쉬울 텐데도 데이브는 거부했다. 눈 속에서 계속 넘어지면서도 기어코 썰매 곁에 있으려고 했다. 그러더니 마침내 기력이 다해 넘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긴 우편 썰매가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메도록 오열했다. 마지막 남은 기운으로 데이브는 우편 썰매가 그 다음 정차할 때까지 뒤에서 비틀거리며 따라왔다. 그리고 멈춰서 있는 썰매 곁을 지나서 언제나 솔렉스와 나란히 달리던 자기 자리로 넘어지면서 다가왔다. 몰이꾼이 담배에 불을 붙이느라 잠깐 시간을 지체했던 터였지만 그는 다시 돌아와서 개들을 출발시켰다. 그런데 개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길 위에서 흔들렸다. 그들이 불안하게 머리를 흔들자 놀랍게도 썰매가 멈춰섰다. 몰이꾼도 놀랐다. 썰매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동료를 불러서 어찌된 일인지 살펴보라고 했다. 데이브가 솔렉스를 연결한 양쪽 끈을 입에 물고 원래 자기 자리인 썰매 앞자리에 의연히 서 있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잭 런던 원작 야성의 부름 듣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벤 하퍼의 I'll Rise 였습니다. 데이브는 썰매를 끄는 것 이외의 삶의 방식은 알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썰매를 끌지 못한다는 사실은 데이브에게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인간 주인은 그런 데이브의 열망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을 데이브의 슬픔을 덜어주려고 그를 다시 썰매 끈에 메어줍니다.
So he was harnessed in again, and proudly he pulled as of old, though more than once he cried out involuntarily from the bite of his inward hurt. Several times he fell down and was dragged in the traces, and once the sled ran upon him so that he limped thereafter in one of his hind legs. But he held out till camp was reached, when his driver made a place for him by the fire. Morning found him too weak to travel. At harness up time, he tried to crawl to his driver. By convulsive efforts, he got on his feet, staggered and fell. Then he wormed his way forward slowly toward where the harnesses were being put on his mates. He would advance his forelegs and drag up his body with a sort of hitching movement. When he would advance his forelegs and hitch ahead again for a few more inches, his strength left him, and the last his mate saw of him, he lay gasping in the snow and yearning toward them. But they could hear him mournfully howling till they passed out of sight behind a belt of river timber. Here the train was halted. The Scotch half-breed slowly retraced his steps to the camp they had left. The men ceased talking. A revolver shot rang out. The man came back hurriedly. The whips snapped. The bells tinkled merrily. The sleds churned along the trail. But Buck knew, and every dog knew, what had taken place behind the belt of river trees.
Dave는 다시 끈에 묶였고 비록 내장을 물어뜯는 듯한 통증으로 자기도 모르게 한두 번 소리를 질렀지만 자랑스럽게 옛날처럼 다시 썰매를 끌었다. 그는 여러 번 넘어져서 끈에 매달려 질질 끌려갔고 썰매가 몸을 한 번 덮친 뒤부터는 한쪽 뒷다리를 절뚝거렸다. 그러나 데이브는 캠프에 도착해 모리꾼이 그를 불 옆자리로 인도할 때까지 참아냈다. 아침이 되자 그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었다. 그런데도 끝매는 시간이 되자 그는 모리꾼에게 기어갔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 일어났지만 비틀거리다가 결국 넘어졌다. 그러자 그는 천천히 기어서 자기 짝이 끈을 매는 곳까지 갔다. 그는 앞발을 먼저 내밀고 다음에 절룩거리며 몸을 옮겼다. 또다시 몇 센티미터 더 앞발을 내밀고 다음에 절룩거리며 몸을 옮겼다. 그리고 그의 기운은 그를 떠났다. 그의 짝이 마지막으로 본 데이브는 눈 속에 누워 숨을 헐떡이며 간절한 동경의 시선을 그들에게 던지고 있었다. 숲을 다 지나갈 때까지 일행은 데이브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썰매가 멈췄다. 스코틀랜드 혼혈인은 그들이 떠나온 캠프를 향해 천천히 발길을 옮겼다. 남자들은 하던 말을 멈췄다. 이윽고 권총 쏘는 소리가 들렸다. 사내는 빠른 걸음으로 되돌아왔다. 채찍을 날리고 종을 짤랑대며 썰매는 길을 따라갔다. 그러나 버그는 아니 모든 개들은 숲 너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았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잭 런던 원작 야성의 부름 오늘 감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아코의 Lullaby였습니다. 처음 버기 데이브를 보았을 때 데이브에게는 삶의 의욕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버그의 착각이었습니다. 데이브에게 썰매를 끄는 것은 그의 존재를 증명할 유일한 수단이자 그랬기 때문에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인간에게도 이런 존재의 이유, 뭐 가치, 목적 이걸 아는 거 또 지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데이브에게도 네. 참 죽는 순간까지 그랬네요.
그러게요. 참 슬펐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 그 모습을 상상하니까요. 네, 이승열의 영미문화관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미눔사에서 잭 런던의 야성의 부름을, 자음과 모음에서 어빈 웰시의 소설 트레인스포팅을, 자자극 기능성 천연 화장품 브랜드 그린이프에서 천연 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길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우 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KTNG 상상마당 라이브홀에서 공연 예정인 라이브 콘서트 스틸 크레이지 3월 16일 일요일 6시 공연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상상력을 통해 그 보기 드문 전략과 기지를 발휘한 퍽은 왕의 자리에 올랐죠. 그렇지만 초인, 초 슈퍼독 이것이 되려면 아직 몇 단계 더 가야 할 겁니다. 퍽의 다음번 도전은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 다음으로 참된 관계의 형성입니다. 내일 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곡으로는 이목인 힙의 라이프라인 준비했고요.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의 이승열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저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이었습니다. Good night and sweet dreams.